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의 올 8월 대중 수출액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보다 66% 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 총사가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달 대중 수출액은 2,823만 달러로 코로나 대유행 이전인 2019년 같은 달보다 66.4% 늘었습니다. 또한 이는 7월보다 12.7%, 지난해 8월보다 50.3%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는 유엔 제재로 석탄과 농수산물 수출이 막힌 상황에서 가발, 인조 눈썹 등의 중국 수출이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올 8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1억 6,290만 달러로 7월과 전년도 8월 대비 각각 4.1%, 12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올 8월 북중 교역액은 1억 9,113만 달러로 이는 전달 대비 5.2% 증가한 것이며 중국 내 코로나 방역 통제가 엄격했던 지난해 8월 대비 111.6% 늘어난 것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16일부터 이틀간 지중해 도서국가 몰타에서 회동했다고 백악관이 17일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회동은 개방적인 의사소통선 유지와 양국 관계의 책임감 있는 운영을 위한 지속적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가졌던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양측은 솔직하고 실질적이며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미중 양국 관계의 핵심 쟁점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전 등 국제 현안을 논의했다고 백악관을 설명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이날 보도를 통해 설리번 보좌관과 왕 부장의 회동 사실을 확인하면서 왕 부장이 타이완 문제는 미중 관계에서 미국이 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레드라인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군 항공기와 함정이 타이완 인근에서 또다시 대거 포착됐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18일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17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사이 중국군 항공기 103대와 함정 9척이 타이완 주변에서 포착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상황을 주시하면서 항공기와 함정, 미사일 체계에 대응을 지시했다며 중국군 항공기가 103대 포착된 것은 최고 들어 최대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타이완 인근 중국군 전력의 대규모 출연은 앞서 지난주 닷새 연속으로 이뤄지는 등 최근 중국군은 해당 지역 내에서 대규모 군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17일 도네츠크주 바흐무트 인근 마을을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올렉산드르 시레스키 우크라이나 육군 총사령관은 이날 러시아와 공방을 이어온 바흐무트에서 남서쪽으로 6km가량 떨어진 클리시우카 마을을 수복했다고 말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전할 저녁 영상연설에서 바흐무트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영토에 속하는 곳으로 점차 진군해 나가는 우크라이나 장병들에게 찬사를 보내며 클리시우카 잘 해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옌스 스톨덴베르크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한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전쟁은 개전 당시 전망보다 오래 지속된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튀르키 대통령이 17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튀르키의 중재자 역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19일 시작될 유엔 총회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뉴욕에서 가진 만찬에서 튀르키예가 역내외 문제들에 있어 수많은 외교적 성공을 거두온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쟁에서 승자는 없으며 평화에서 패자는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우크라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튀르키예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앞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 4일 러시아 소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튀르키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평화 협상을 촉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가 지난 7월 중단한 우크라이나와의 흑해 곡물 협정과 관련해서도 이 협정을 대체할 효과적 대안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러시아의 협정 복귀를 촉구했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숙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올여름 지구온도는 1951년에서 1980년 여름과 비교해서 섭씨 평균 1.2도가 올랐고 올해 6월에서 8월만 보면 이전 같은 기간보다 0.23도 올랐으며 8월 한 달만 비교하니까 섭씨 1.2도가 높았다. 올여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난 전례 없는 폭염은 1880년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고다드 우주연구소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나사가 공개한 올여름 지구 온도를 보여주는 그림표에는 그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1951년에서 80년 사이 여름의 평균 기온을 기준으로 올여름 기온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색의 농도로 표시했는데 바다를 포함한 대부분 지역이 노란 주황빛이 돌고요. 대륙마다 일부 작은 부분을 제외한 지역이 짙은 황토빛, 그리고 미국 남서부, 중남미, 서유럽,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지역은 아주 진한 붉은빛이 선명했습니다. 지난 50년 그리고 70여 년 사이에 지구의 대부분이 더워졌다는 것이고 일부 지역은 최대 4도 정도까지 오른 겁니다. 나사는 올여름의 기록적인 기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 현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극한의 날씨가 세계의 생명과 삶을 위협한다면서 기후변화의 영향은 지금의 지구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한 위협이라고 덧붙였고요. 남부 캘리포니아에 있는 나사 제트추진연구소는 올여름의 혹사를 야기한 일부 원인을 제공했던 엘니뇨의 영향이 내년 2월과 3월 그리고 4월에 가장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과학자들의 전망을 전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크라우마가에서는 각종 여러 가지 타격 훈련도 하고 그런 무기 방어도 하고 다양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는 킥복싱 훈련도 하고 하루는 잘 넘어지는 훈련도 하고 내가 생명을 구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대처를 하는 솔루션이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즘 한국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는 호신술 배우는 체육관 현장의 소리입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헬로우 서울에서 자세한 소식 만나보십시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9월 18일 월요일이고요. 오후 3시 9분이 막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24도,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9월 19일 화요일에 북한 대체로 흐리고 서쪽 대부분은 오전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평안남도, 황해도, 평강, 청진은 오후에도 비가 이어집니다. 비의 양은 5에서 40mm 정도를 예상합니다. 동쪽 지역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9월 19일 화요일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1도, 최고는 17도에서 30도입니다. 평양과 신의주의 아침 최저가 20도고요. 중강이 15도, 청진 18도, 해산은 13도까지 내려갑니다. 평양과 개성의 낮 최고는 27도, 신의주 26도, 중강 25도, 함흥과 원산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청진 27도, 해산의 낮 최고 23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은 맑고 앞바다 쪽은 맑겠고 먼바다는 구름 많고 가끔 비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 1에서 2m로 예보되어 있고요. 서해는 구름 많고 가끔 비 내리다가 비는 그치겠습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m, 먼바다는 1.5m로 오후에 물결이 높아지겠습니다. 9월 19일 화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미국과 이란이 18일 수감자를 맞교환했습니다. 석방된 미국인 5명은 이날 이란을 떠나 카타르 도하에 도착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외교안보 사령탑인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 주말 제3국인 몰타에서 전격 회동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이주민 유입을 막기 위해 강경한 조처를 도입한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드디어 미국과 이란 사이에 수감자 맞교환이 이루어졌네요.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8일 성명을 내고 오늘 이란에 수감돼 있던 무고한 미국인 5명이 마침내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미국인은 성명이 나온 직후 비행기를 타고 카타르 도하에 도착했습니다. 별도로 이란 TV도 미국에 구금됐던 이란인 5명이 석방됐고 이들 가운데 2명이 수도인 테헤란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2명 외에 나머지 3명은 이란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그런데 미국하고 이란 사이 두 나라가 이 수감자 교환을 합의하면서 또 하나 중요한 합의를 했었죠.
네, 한국에 묶여있던 이란 자금 약 60억 달러를 해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 수감자를 교환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전제 조건이었는데요. 나세르 카나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이 돈이 카타르로 송금됐다라고 확인했습니다.
네, 자, 이번 일이 미국과 이란 사이에 한국이 중간에 끼어있는 뭐 다소 복잡한 문제였었는데요.
맞습니다. 한국에 동결됐던 약 60억 달러가 이 한국 정부가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사고 이 지불을 해야 할 돈이었는데요.
네네.
하지만 미국 정부가 부과한 대이란 제재로 이 한국에 있는 은행 두 곳에 개설됐던 이란 중앙은행 명의 계좌가 동결되면서 대략 3년 동안 묶여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미국 정부가 관련 제재를 해제한 거죠?
맞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9월 첫 주에 의회에 이란에 잡혀 있는 미국 시민 5명을 석방하기 위해서 한국에 묶여 있는 이란 자금 해제 조처를 했다고 통보한 게 뒤늦게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네.
블링컨 장관은 의회에 보낸 문서에서 미국에 수감돼 있는 이란인 5명도 같은 이유로 석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이란인들 석방한다는 얘기를 처음 공식적으로 확인한 거였어요.
맞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 수감자 맞교환 합의와 한국 내 동결 자금 해제 소식이 이란 외무부 발표를 통해서 먼저 알려졌습니다.
네.
사실 이 두 나라가 수감자를 교환한다는 말은 지난 3월에도 한 차례 나왔었는데요. 당시에는 미국 정부가 이걸 부인한 바 있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달엔 이란에 수감돼 있던 미국인들이 석방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미국 안에서는 지금 이란과의 이번 합의에 대해서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공화당 의원을 중심으로 이 넘어간 돈이 이란에서 군사비로 전용될 것이라면서 적국과 영합한 조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번 합의를 계기로 이란이 앞으로 서방인들을 인질로 삼고 흥정하는 그런 정책을 추구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미국 제재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란 국민과 또 수감자 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긍정적 조처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지적, 비판에 대해서 조 바이든 정부는 어떻게 말합니까?
네, 이 해당 자금이 식량이나 의약품, 의료기구 구입 등 오직 인도주의적 목적에 의해서만 사용될 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이란이 지정된 목적을 위해서만 해당 자금을 인출하는지 감시하고 감독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 블링컨 장관은 이번 합의와 대이란 제재가 별개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모든 제재를 계속해 나갈 것이고 영내 불안정을 초래하는 이란 활동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네. 자, 이란에서 풀려난 미국 사람들이 누구인지 신원은 다 공개가 됐습니까?
네, 다섯 명 가운데 세 명의 신원은 공개했고요.
예.
나머지 두 명은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예.
신원이 알려진 사람들은 시야막 나마자 씨, 에마드 샤르기 씨, 모라드 타지바흐 씨 등 세 명인데 이들이 최근까지 이란 안에 이 악명 높은 에빈 교도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미국에 석방한 이란 사람들은 누굽니까?
네, 미국 정부가 이들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지난주에 이란에 있는 인터넷 매체가 다섯 명의 신원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네,
카베 아프라시 아비, 메흐르다드 안사리, 아민 하산자대, 레자 카프라니, 캄비주 카샤니 씨 등 다섯 명인데요. 이들은 모두 이 대이란 제재를 위반하거나 이 불법적으로 이란을 도운 혐의로 체포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주말에 미국과 중국의 외교안보 사령탑들이 전격적으로 만났네요.
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지중해에 있는 나라인 몰타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직접 만난 건 지난 5월에 오스트리아 빈 회동 이후 처음입니다.
네, 자 미국과 중국 양국 정부의 공식 발표 내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쪽 어떻습니까?
네, 백악관은 이번 회담이 개방적인 소통 채널과 책임감 있게 양국 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가운데 하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별도로 양자회담을 가지면서 두 나라가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는데요. 이번 회담이 그 일환으로 양측이 솔직하고 실질적이며 건설적인 시간을 가졌다고 백악관 측은 설명했습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뭘 논의했는지 의제도 밝혔습니까?
네, 백악관은 양측이 양국 관계 주요 쟁점과 이 세계와 영내 안보 현안,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양안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한 이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중요성에 주목했다고 밝혔는데요. 아울러 양측이 이런 전략적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향후 몇 달 안에 주요 분야에서 고위급 접촉과 협의를 추가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중국 쪽 발표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중국 외교부도 회담 사실을 알리면서 양국이 중미 관계 안정과 개선에 관해서 솔직하고 실질적이며 건설적인 소통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서 이 왕이 위원이 타이완 문제는 이 양국 간에 넘을 수 없는 첫 번째 레드라인으로 미국은 중미 세계 공동성명을 준수하고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분명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해서 미국 쪽 발표와는 다소 다른 결을 가진 네. 발표가 나왔습니다.
예, 주목할 만한 내용이 또 있네요.
네, 중국 외교부는 양측이 고위급 교류를 계속 유지하고 아시아 태평양 문제와 해양 문제 그리고 외교 정책에 관해 양자 협의를 갖기로 합의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네네.
하지만 두 나라 사이 군사 당국 간 소통 채널을 제기하는 문제는 이번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지난해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 의장이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하면서 이 두 나라의 군사 소통이 중단됐었습니다.
네, 지난해 8월에 이 펠로시 당시 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했습니다.
네네.
현지 가원 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한 게 25년 만에 일이어서 당시에 이 타이완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네네.
중국이 여기에 대한 항의성 조처로 미국의 이 군사, 마약, 불법 이민자 송환 등 8개 분야에서 대화를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지난해 발리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또 꼬였던 실타래가 풀렸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월에 올해 2월이죠. 이른바 중국의 정찰풍선 사건이 터지면서 양국 관계가 다시 급속하게 냉각됐는데요.
네네.
그러면서 블링컨 장관 중국 방문 일정도 전격적으로 취소됐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5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설리번 보좌관과 왕위 위원 만남을 시작으로 블링컨 국무장관, 제닛 옐런 재무장관, 존 케리 기후특사, 그리고 지나 레이몬드 상무장관 등 미국 정부 고위관리들이 잇따라 중국을 방문해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지난해 11월 이후 양국 정상의 만남은 아직까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인도에서 열렸던 이 G20 정상회의에서 두 정상 간의 정상회담이 진행될 수도 있을 거란 말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시 주석이 여기에 이번 정상회의에 불참하면서 성사되지는 못했습니다.
네네.
일각에서는 설리번 보좌관과 왕이 부장이 이번 회담에서 차기 정상회담을 논의했을 거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 러시아에 갔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네, 왕 부장이 설리번 보좌관을 만난 다음에 18일 러시아로 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귀국 길에 오른 바로 다음 날인데요.
네네.
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왕이 부장이 18일부터 21일까지 러시아에서 열리는 18차 중러 전략 안보 협의회 참석을 위해서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왕 부장이 러시아 방문은 주요 전략 안보 위기에 관한 심도 있는 회담을 하기 위한 일상적인 방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은 이탈리아로 갑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몰려드는 이주민들을 막기 위해서 새로운 조처 도입했다고요?
네, 이탈리아 내각이 18일 이주민 유입을 막기 위해 더 강화된 조처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새 조처는 추방할 이주민을 최장 18개월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민들이 추방될 때까지 머무를 수용소의 수를 늘리도록 했습니다.
네, 네. 자, 이탈리아가 지금 지중해를 건너서 몰려드는 이주민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죠?
맞습니다. 너무 많이 몰려들어서 큰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네, 네.
올해대로 지금까지만 약 13만 명이 이탈리아에 왔는데요.
예.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거의 두 배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 이주민들이 많이 도착하는 이탈리아 남부 람페두사 섬에는 지난주에만 약 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한 주에요.
그렇습니다. 네. 이들 이주민은 이 아프리카의 기니나 아이보리코스트, 튀니지, 이집트, 부르키나파소, 그리고 아시아의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같은 나라들에서 옵니다.
예. 자,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지난 일요일에는 람페두사 섬을 찾았다고요?
네, 멜로니 총리가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함께 17일 람페두사 섬을 방문했습니다.
네네.
멜로니 총리는 이 자리에서 옳은 접근법은 도착한 이주민들을 EU 안에 분산 수용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유럽을 향해서 떠나는 것을 사전에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폰데어 라이엔 EU 위원장은 이 람페두사에서 어떤 얘기했습니까?
네, 이탈리아가 안고 있는 부담을 덜기 위한 10개 항으로 구성된 행동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예.
이 계획에는 프론텍스, 유럽 국경 해양 경비청을 동원해 이탈리아에 도착하는 이주민들을 확인하고 이 망명 신청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추방하도록 하는 항목 등이 들어갔습니다. 또 이주민들의 본국과 이들이 경유하는 나라들과 반밀항작전에서 협력관계를 구축해 밀항선이 출발하는 것을 막는 걸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포함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예 이탈리아로 가려는 이주민들 태운 밀항선이 출발하는 것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이를 위해서 EU가 이주민들이 많이 출발하는 이 북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튀니지와 지난 7월 협정을 맺었습니다.
네.
이 협정에 따라서 EU는 튀니지 국경관리를 더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장비와 훈련 그리고 기술 지원을 위한 기금을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예.
예를 들어 EU는 튀니지 당국에 속한 선박 17척의 개조 비용을 지불하는 걸 돕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금을 제공할 테니 이주민들이 이탈리아로 가는 건 막아달라고 튀니지 정부에 요청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폰데어라이의 위원장은 17일 람페두사 섬에서 튀니지 해양경비대에 대한 장비 공급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EU가 리비아하고도 비슷한 협정 맺은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네, 몇 년 전에도 비슷한 내용이 담긴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그런데 인권단체들은 리비아 해양경비대가 이주민들을 바다 위에서 잡은 뒤에 보내는 수용소 안에서 인권 침해가 만연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이 협정을 비난하고 해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지온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예, 케빈 맥카시 하원 의장이 지난주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공식적인 탄핵 조사를 제시한 가운데 차남 헌터 바이든 씨를 올바른 시기에 의회 탄핵 조사에 소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가 파업 나흘째에 접어들었는데요. 노조와 사측의 협상 합의안 마련이 유언한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이 노사 간의 협상을 도울 팀을 파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미국 뉴욕에서 기후변화 대처를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미 의회에서의 조 바이든 대통령 탄핵 조사 관련한 소식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 씨가 의회에 소환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케빈 맥카시 공화당 소속 미 하원의장은 17일 바이든 씨의 의회 소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맥카시 하원의장이 지난주 하원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공식적인 탄핵 조사 개시를 지시한 가운데 이 조사에 바이든 씨를 소환해서 조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헌터 바이든 씨에 대한 의회 소환 가능성 얘기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겁니까?
예, 맥카시 하원의장이 지난 17일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해당 인터뷰에서 사회자가 맥카시 하원의장에게 하원 탄핵 조사에 바이든 씨가 소환될 것인지를 물었는데요. 이에 맥카시 하원의장은 하원이 바이든 씨를 소환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단 올바른 시기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원의장은 강조했습니다.
예, 여기서 올바른 시기라는 게 어떤 겁니까?
사실이 드러낼 때가 올바른 시기라는 것이 맥카시 하원의장의 설명입니다. 맥카시 하원의장은 현재 제기된 의혹과 관련된 자금의 흐름을 입증할 수 있는 은행 계좌가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것이 있어야 바이든 씨를 의회로 소환해서 이에 대해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맥카시 하원의장은 이 헌터 바이든 씨를 소환하는 것이 단지 정치 자금 모금 등 다른 이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자, 맥카시 하원의장이 말한 그 자금의 흐름을 입증할 은행 계좌라는 게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하원의 바이든 대통령 탄핵 조사의 핵심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재임하던 시절 헌터 바이든 씨의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씨가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과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에 영향력을 행사해 사업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혹과 관련된 자금의 흐름을 밝혀줄 은행 기록이 바이든 씨 소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맥카시 하원의장의 설명입니다.
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화당이 주목하고 있는 자료가 또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바로 이메일인데요. 맥카시 하원의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 가명을 통해서 이용한 5,400개 이메일이 있다면서 아직 이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 이메일을 확보하게 되면 올바른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하원이 제대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맥카시 하원의장은 덧붙였습니다.
네. 자, 지금 하원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하고 있는 곳이 어딥니까?
제임스 코머 공화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감독위원회가 조사를 주도하고 있고요. 여기에 법사위원회와 세입위원회도 탄핵조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을 둘러싼 하원의 탄핵조사에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대응 방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공화당 측에서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제이미 레스킨 민주당 하원 의원은 지금까지 12,000페이지에 달하는 은행 기록과 2,000건의 의심 활동 관련 보고서를 검토했고 수십 명의 관계자와 얘기를 나눴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위법 행위에 관련된 사람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것을 미국인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와 다른 목소리도 좀 있는데요. 이 헌터 바이든 씨를 대통령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을 아들과 분리해야 된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한 고위 민주당 보좌관은 익명으로 더 힐과의 인터뷰를 했는데요. 바이든 씨의 행동에 대한 결과가 바이든 대통령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보좌관은 민주당의 역할은 아들 바이든 씨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바이든 씨를 대통령의 영역으로 끌어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터 바이든 씨는 18일 국세청 직원 2명이 의회 증언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납세 관련 기밀 정보를 부당하게 공유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국세청을 고소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관련 내용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의회의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탄핵조사를 두고서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모습입니다. 탄핵조사와 관련한 가장 최근의 설문조사는 폭스뉴스가 실시한 조사로 지난 15일 발표됐는데요. 이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7%는 탄핵조사에 찬성하는 반면 48%는 이에 반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지지하는 정당별로 응답자의 생각이 첨예하게 갈렸는데요. 공화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의 79%는 의회의 탄핵 조사가 합법적인 것으로 본다고 답했지만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 중 83%는 탄핵 조사가 잘못됐다고 답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여러분 바이든 대통령의 탄핵 조사 관련 내용과 더불어서 지난주 나온 얘기입니다. 헌터 바이든 씨의 총기 불법 소지 혐의 등에 대한 기소.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 걸림돌이 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끝으로 2024 대선 관련 바이든 대통령의 여론조사 결과도 보겠습니다.
CBS 방송이 유고부와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가 17일에 발표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양자 가상 대결에서 유권자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을 선택한 응답자는 49%,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택한 응답자는 50%로 팽팽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여론조사에서 주목되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임기를 잘 마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유권자의 응답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잘 마칠 것으로 본다는 응답률은 34%였고요. 임기 도중 물러나게 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이보다 10%포인트나 더 높은 44%였습니다. 나이가 많은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을 우려하는 건데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80세로 역대 최고령 대통령입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이번에는 전미 자동차 노조가 파업했다는 소식 보겠습니다. 파업 시작한 지 오늘로 18일로 나흘째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자동차 노조는 지난 15일부터 본격적인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파업은 제너럴 모터스 GM과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의 3대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동시에 벌어진 사상 첫 파업입니다. 3대 자동차 업체는 미국의 자동차 시장에서 합산 점유율 40%에 달하는 핵심 업체인데요. 현재 양측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접전 마련이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노조와 사측은 18일 다시 협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자 지금 파업 상황은 어떻습니까?
3대 자동차 업체에서 노조에 소속된 조합원은 약 14만 5천 명에 달하는데요. 현재 약 12,700명 정도가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조가 3개 업체에서 수익률이 높은 모델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선택적인 파업을 실시하면서 협상력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노조의 주장, 사측의 입장 어떤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노조는 이번 협상에서 40%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즉각적으로 20%를 인상하고 나서 이후에 4년 동안 5%씩 인상해달라는 겁니다. 여기에 또 주 4일 근무와 과거 실시했던 연금 복구, 생활비 조정과 퇴직자 의료 혜택 등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측은 노조의 요구가 너무 무리라는 입장인데요. 당초 9%로 제시했던 임금 인상을 현재는 20%까지로 올려서 제시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네. 자, 협상 재개를 앞두고 있는 노조, 어떤 자세인가요?
숀 페인 자동차 노조 위원장은 17일 MSNBC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협상 속도가 더디다고 말했습니다. 페인 위원장은 또 협상 타결에 가깝다고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는데요. 또 파업 확대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페인 위원장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주 더 많은 노조원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인지 대한 질문에 노조는 해야 하는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업체 측에서는 노조의 요구 사항이 너무 과하다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은 전체 10분의 1이 조금 안 되는 노동자가 일부 공장에서 파업을 하고 있는데 파업이 더 확대가 되면 앞으로 어느 공장에서 파업이 더해지는 겁니까?
전문가들은 노조가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공장이 수익률이 높은 모델을 생산하는 공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NCA 모델을 생산하는 미주리주 GM 공장과 브론코 모델을 생산하는 미시간주 포드 공장, 그리고 지프 모델을 생산하는 오하이오주 스텔란티스 공장에서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만약 파업이 확대된다면 픽업트럭인 포드의 F150 모델을 생산하는 공장과 GM의 쉐비 실버라도 모델 생산 공장, 그리고 램 모델을 생산하는 스텔란티스 생산 공장에서 파업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전미 자동차 노조의 파업 협상 중재를 위해서 백악관에 직접 나설 계획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백악관 관리는 지난 17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협상을 지원할 팀을 이번 주 초에 디트로이트로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진 스펄링 백악관 선임 고문과 줄리수 노동부 장관 대행을 보내겠다는 건데요. 이 관리는 두 사람이 노조와 사측의 협상을 중재하거나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양측이 건설적이라고 느끼는 방식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전미 자동차 노조의 페인 위원장 바이든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지요?
그렇습니다. 페인 위원장은 CBS와 인터뷰에서 자동차 노조가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페인 위원장은 이에 대한 질문에 지지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얻게 되는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지지를 위해서는 노조가 바라는 것은 행동이지 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협상 타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뉴욕시 한복판에서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고요?
예, 지난 주말입니다. 17일 약 7만 5천 명이 뉴욕 타임스퀘어에 모여서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과 화석연료의 사용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들의 삶과 미래가 화석연료의 사용을 끝내는 데 달려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지도자들이 석탄과 석유 및 천연가스로 인한 기후변화를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당시 시위 현장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예,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은 가도행진을 벌이거나 콘서트를 열고 드럼을 두드리면서 화석연료 사용 중단, 화석연료는 죽음을 가져온다, 기후 비상사태 선언 등과 같은 구호를 외쳤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높아지는 해수면으로 녹아내리는 눈사람을 표현하는 의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네. 자, 왜 이런 시위가 뉴욕 맨하튼 한복판에서 열린 겁니까?
네, 17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기후주간을 계기로 열린 겁니다. 오는 20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특별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들과 기업인, 예술 분야 활동가들이 모여서 환경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데요. 미국 뉴욕 외에도 한국과 독일, 영국, 인도 등 세계 54개 국가에서 일주일에 걸쳐 500건 이상의 시위가 계획돼 있습니다.
네. 자, 이날 17일 시위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을 향한 요구가 컸다고요?
네, 시위에 참여한 환경운동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운 석유 및 가스 사업에 대한 승인을 멈추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2020년 대선에서 자신들이 지지했던 바이든 대통령이 석유 및 화석연료 시추에 대한 사업을 총감독했다는 사실에 매우 실망스럽다는 견해를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더 큰 집행 권한을 가진 기후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훈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은 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를 통해서 통치됩니다. 이 가운데 행정부를 이끄는 관리가 바로 대통령입니다. 미국은 의회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엄연하게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한 나라입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대통령의 지위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욱 기자입니다.
I, Joseph Robinette Biden Jr., do solemnly swear.
I, Joseph Robinette Biden Jr., do solemnly swear.
That I will faithfully execute.
That I will faithfully execute.
The office of President.
2021년 1월 20일 연방의회 건물 앞에서 치러진 대통령 취임식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존 로보츠 대법원장 앞에서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이날 취임 선서를 함으로써 바이든 당선인은 정식으로 제46대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미국 연방헌법은 대통령에게 모든 행정권을 부여해 대통령을 행정부의 공식 수장으로 만듭니다. 헌법은 또 대통령을 합중국 육해군 총사령관으로 규정합니다. 이렇게 행정부서들과 기관들 그리고 군에 대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에 추가해 대통령은 헌법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중요한 역할들도 수행합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은 국가 수반으로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미국을 대표합니다. 또 현직 대통령은 소속 정당 대변자이자 지도자로 간주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국가경제와 입법정책 그리고 여론 형성과 관련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제는 1787년에 진행된 헌법 제정회의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미합중국은 이른바 연합규약으로 통치되고 있었습니다. 연합의회가 위원회들이나 특별관리들을 통해 행정권한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불만이 나오자 1787년 헌법 제정회의가 소집됐고 여기에서 나온 새 헌법이 대통령제를 수립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려면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이어야 하며 적어도 나이가 35세에 미국 안에서 14년을 살았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시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선거인단이 뽑습니다. 대통령은 4년 동안 재직합니다. 하지만 지난 1951년에 비준된 수정헌법 22조에 따라 어느 누구도 두 번 이상 대통령에 뽑힐 수는 없습니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며 현재 미국 대통령 연봉은 법에 따라 40만 달러입니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반역이나 뇌물 혹은 다른 중범죄로 탄핵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으면 해임됩니다. 탄핵은 정치적 절차로 법원이 아닌 의회가 관련 절차를 수행합니다. 하원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마련해 의결하면 상원이 탄핵 여부를 결정합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지위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흉기를 들고 사람들을 위협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라는 것이 일어나서 분위기가 흉흉하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호신용품 또 호신술에 대한 관심도 늘었다는데요. 변화하는 한국의 모습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 사람들이 호신술을 배우고 있다는 체육관에 서울의 동혜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가자 이렇게. 왼발 뒤로. 그렇지. 아, 그렇지. 너무 가깝잖아. 어떻게 해? 왼발 나가고. 아, 이 사줘야지. 여기다 나중에 여기 차이에서 실전에서.
아, 한 발을 나가서.
네.
크라브마가를 가르치는 서울의 한 체육관. 10여 명의 회원이 서로 짝을 지어 실전 누수를 익히고 있습니다. 길에서 누군가가 기습적으로 공격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호신술, 크라브마가를 배우고 있는 건데요. 최근 이 크라브마가를 배우려는 사람이 늘었다고 합니다. 우선 이 크라브마가는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이스라엘리 크라브마가 한국 대표를 맡은 김명화 관장에게 들어봅니다.
크라브마가 자체는 이스라엘에서 이제 만들어진 거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이제 마샬아츠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이스라엘에서 만들어진 자기 방어 술이다라고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크라마 자체가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1948년에 건국됐잖아요. 그때 이제 그 크라마 창시자인 이미 리치텐 필드라는 이분이 이스라엘의 IDF, 이스라엘 이제 방위군에 대한 그 군대 무술로 처음에 시작이 돼서 그다음에 이스라엘 각종 여러 기관 있잖아요. 군, 경찰,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사드 뭐 이런 데 대표적인 걸로 이제 크라마가 활동이 되고 그걸 이제 민간인한테 가르치겠다 하면서 여러 가지 호신술이 겸비되면서 그게 만들어진 게 IKMN입니다.
그래서 크라브마가는 실전 호신술로 복싱과 레슬링, 유도, 주짓수와 같은 다양한 기술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호신술이라고 하면 뭐 멱살 잡히고 머리 잡히고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길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은 되게 다양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나쁜 사람이 뭔가 범행을 지을 때 1대1로 혼자 범행을 하지만 다수가 또 한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수 상황에 대한 대처. 근데 사실 크라우마가는 현장을 벗어나고 현장을 내가 도피하는 게 살아남는 게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크라우마가에서는 각종 여러 가지 타격 훈련도 하고 그런 무기 방어도 하고 다양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목이 하루는 복싱 훈련도 하고 하루는 킥복싱 훈련도 하고 하루는 잘 넘어지는 훈련도 하고 그러니까 크라우마 자체는 내가 생명을 구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대처를 하는 솔루션이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크라브마가는 살아남기 위한 자기 방어술이기 때문에 스포츠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저희 회원들이 좋아하는 게 이 체육관 오면 다양한 상황을 하니까 그걸 좋아하세요. 하지만 이제 스포츠는 어떻게 보면 반칙이잖아요. 반칙이라 생각하는 게 우리한테 반칙이라는 거죠. 길에서는 비겁한 것도 하나의 전술인 거예요. 길에서 호신술은 이 사람이 나한테 공격할 때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따라주는 척하다가 기습기만을 해서 피하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무조건 기술적인 게 다가 아닌 거죠.
그러면서 최근 몇 달 사이 호신술을 배우려는 회원이 더 늘었다고 합니다.
크라우마가 좀 그런 유용한 매력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회원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늘었어요. 7월 달에 우리가 신도림 사건이 있었잖아요. 7월 달에 제가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부재중 전화가 한 50통? 문의가 엄청 많아가지고, 배울 수 있냐는 거죠. 갑자기 무슨 일이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기사를 이제 그대 때 보게 됐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거를 그동안에 그냥 한국에서 이 정도 일어나겠어? 라고 해서, 다른 거 위주의 수업을 했었는데, 이거 좀 빨리 가서 교육을 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그때 와서 바로 교육하고, 문의가 하루에도 막 대여섯 명씩, 일곱 명씩 매일같이 와서 체험하러 오시고,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20명씩 처음으로 오고 그랬었어요.
더불어 김명화 관장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부닥쳤을 때 이것만은 기억하라고 전했습니다.
일단 물론 도망갈 수 있는 거리에 있을 때는 안전하게 도망가는 게 제일 좋지만 내가 어떻게 도망가기 힘든 거리에서 도망가버리면 상대도 똑같이 쫓아올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뭔가 나한테 위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안심시켜주는 거죠. 공격자를 안심시켜서 그 다음에 내가 탈출로가 어딘지 그 다음에 뭐 하는지 주변에 뭐 의자라든지 물건이라든지 하다못해 진짜 야외면 흙을 눈에다 던질 생각으로 좀 더 침착해서 이 상황을 대처하려고 해야지 그냥 스프레이 뿌리고 못 두르고 상대를 자극하게 되면 더 큰 화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게 저의 철학이에요. 근데 묻지마의 경우는 뭘 해도 진짜 손이든 뭐든 맞고 힘저지하고 그렇게 해서 뭐든 하다못해 가까이 붙어지면 오히려 붙어서 나도 박치기를 한번 하든 뭘 하든 붙어서 끝까지 저항하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생존이 좀 더 높을 수 있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그리고 크라브마가 체육관에서 코치로 활동하는 김종원 씨도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해 안타깝다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어느 정도 대처를 조금이라도 알면은 이 정도까지 크게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좀 안타깝게 생각을 했고요. 남녀노소 다 모두한테 다 필요한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히려 여자분들보다 남자분들도 많이 등록을 하시고 그러셔가지고 거의 대부분 처음 오시면 이제 나이프에 관련된 걸 많이 이제 여쭤보시고 이제 상황 훈련 같은 것들을 좀 더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요 운동 하나 가지고도 여러 운동을 다 겪어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신술과 더불어 호신용품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김종원 코치는 여러 호신용품 가운데 삼단봉이 가장 유용하지 않겠냐는 얘기를 전했고요. 실제 한 한국 여성은 삼단봉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호신용품 쪽을 잘 모르긴 하는데 그래도 상대가 들고 있는 것보다 긴 걸 들고 있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한다면은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삼단봉이 제일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대비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저 최근에 3단봉 샀거든요. 예, 그렇게라도 소지라도 해가지고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너무 여기저기서 다 있으니까 저희가 어떻게 네, 대비할 방법이 딱히 없잖아요. 한번 경찰봉 이렇게 착 펼치면 3단으로 해서 맞으면 좀 많이 아파요. 원래는 소지용이 좀 멀리서도 때릴 수 있는 그런 용이에요. 생각보다 되게 아파서 제가 한번 손으로 해봤는데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3단봉은 아니면 스프레이 같은 거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무차별 범죄에 대비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가운데 크라브마가를 배운 지 1년이 넘었다는 한 외국인 여성을 만났습니다. 독일에서 온 유학생 안느 씨였는데요.
저는 뭐 일단 여자잖아요. 그리고 좀 안 좋은 경험 몇 번 있어가지고 예전에 좀 제 몸을 스스로 이제 지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찾아봤거든요. 실제 무술 중에 이제 그런 호신술로 쓰기 가장 좋은 거 뭐가 있는지 그러다가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뭐 예를 들어 발차기를 잘 한다고 막 모든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폐쇄된 공간에 있을 때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발차기는. 근데 여기 크라브마가에서는 되게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를 배워가지고 그게 좀 가장 저한테 가장 컸던 점이었어요.
더불어 크라브마가를 통해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다행히 막 밖에서 싸워본 적이 없지만 어떤 막 사람이 이제 다가왔는데 제가 거절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예전에는 좀 그런 거절할 자신감이 좀 부족했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 더 자신 있게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편해졌어요. 아마 아예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는 좀 자신감이 있겠지만 사실 예를 들어 이제 칼 든 사람이 만나거나 그때 그래도 너무 막 자신감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조건 최대한 피하고 그래서 배워도 일단은 안전하게 다니는 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다니는 회원 중에도 뭐 나이 좀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학생들도 오고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모든 사람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다른 회원 송채희 씨는 배우면서 가장 좋은 점은 무기력하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 싸울 힘을 기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사람이면 다 그런 이상한 사람 만났던 경험 진짜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가끔 뭐냐면은 내가 진짜로 뭐 돈도 뺏길 수도 있고 한데 얻어맞을 수도 있고 한데 가만히 무기력하게 당하면 그게 되게 상처, 자기 자신에 대한 그 혐오감 있잖아요. 내가 무력감, 그게 되게 상처로 남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반격을 했다라는 거 있잖아요. 내가 적어도 뭐 이렇게 팔꿈치로 얼굴이라도 엘보라도 쳤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나오면 그게 되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내가 이렇게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게 되게 상처가 아니고 트라우마로 남지 않는 그게 제일 좋은 점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러면서 자신이 배운 기술로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길 바랬습니다.
사실은 칼, 나이프 수업도 있긴 하지만 진짜 그런 사람 만났을 때 내가 방을 한다는 다짐은 없죠. 근데 사실은 그런 사람 만나면 제가 엄청 용감하지 않더라도 뭐라도 배웠으면 그 사람 최선, 어떻게든 칼이라도 좀 이렇게 뭐 뺏거나 뭐라도 던져서 다른 사람 더 공격 못하게 내가 그것까지는 뭐 그런 일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배웠으면 그런 것까지는 내가 할 수 있으면 적어도 다른 피해는 막으면 배운 보람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네, 한번 해봤어요.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아무 소용없다. 영어로는 어디에도 도착 못한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John, have you heard about the issue with a broken window in the office?
Yeah, I did. It's been a problem for weeks now.
I think I'm going to talk to David about it. Maybe he can help get it fixed.
Talking to him will get you nowhere, trust me.
But he's the facilities manager, right? He should be able to do something about it.
Well, I've heard from others that he's pretty unresponsive when it comes to these things. It's a known issue in the office. People have tried talking to him before, but nothing ever seems to get done.
Maybe I'll give it a shot anyway and see if I can get through to him.
Good luck with that. Just don't get your hopes up too high.
사무실에 창문이 고장나서 데이빗에게 얘기한다고 했더니 소용없습니다. 이런 말이 돌아왔어요.
Talking to him will get you nowhere.
그에게 얘기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Get you nowhere.
어디에도 도착 못한다는 표현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뜻입니다. 효과가 없다는 말이죠.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Have you heard about the issue with the broken window in the office?
사무실에 고장난 창문에 대해서 얘기 들었어요?
Yeah, I did. It's been a problem for weeks now.
네, 이 문제는 몇 주 됐어요.
I think I'm going to talk to David about it.
데이빗과 얘기해야겠어요.
Maybe he can help get it fixed.
아마 그가 고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Talking to him will get you nowhere.
그는 아무 도움도 안 될 겁니다.
He's the facilities manager, right?
그는 퍼실러티 시설의 매니저입니다. 맞죠?
He should be able to do something about it.
그는
should be able to
뭐뭐 할 수 있을 겁니다. 상대방이 할 수 있는 일을 막연히 추측하는 겁니다. should be able to
He should be able to do something about it.
그는 이것에 대해 뭔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I've heard from others that he's pretty unresponsive when it comes to these things. I've heard from others.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었는데
He's pretty unresponsive.
그는 약간
unresponsive.
반응이 없어요.
People have tried talking to him before, but nothing ever seems to get done.
사람들이 전에도 그와 얘기하려고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된 것이 없습니다.
Maybe I'll give it a shot anyway and see if I can get through to him. Maybe I'll give it a shot.
내가 한번
Give it a shot.
시도해보겠습니다. Try, 시도해보다.
Give it a try. Give it a shot.
시도해본다는 같은 표현입니다.
And see if I can get through to him.
그리고 내가 그를 이해시킬 수 있을지 봐야겠네요.
Get through to someone.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이해시키는 겁니다.
I will try to get my messages through to him. Good luck with that.
행운을 빌어요.
Just don't get your hopes up too high.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Don't expect too much.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마세요.
Don't get your hopes up too high.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말라는 같은 표현입니다. 그럼 끝으로
get nowhere.
아무 소용 없다.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Have you heard about the issue with the broken window in the office?
Yeah, I did. It's been a problem for weeks now.
I think I'm going to talk to David about it. Maybe he can help get it fixed.
Talking to him will get you nowhere, trust me.
But he's the facilities manager, right? He should be able to do something about it.
Well, I've heard from others that he's pretty unresponsive when it comes to these things. It's a known issue in the office. People have tried talking to him before, but nothing ever seems to get done.
Maybe I'll give it a shot anyway and see if I can get through to him.
Good luck with that. Just don't get your hopes up too high.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get nowhere.
어디에도 도착 못한다는 말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뜻이라는 것 배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